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 지킴이라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이라는 단어와 지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정의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간단한 서치를 통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것, 또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 등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이 보니까 뭐 11조, 주일 성수 등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면서 오늘 집중해 본 것은 마음 지킴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작년 8월 정도인가요?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마음 지킴이라는데요, 감정적인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활용하고, 감동은 일시불로 구입할 것, 사랑은 30년 만기 국채를, 우정은 연금처럼 납입할 것을 권함, 감사는 밑 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슬픔은 소식할 것, 고독은 풍성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처럼 싱싱하게, 이해는 뜨거운 찌개를 먹듯이 천천히, 용서는 동치미를 먹듯 시원하게 섭취할 것, 기쁨은 인심 좋은 국밥집 아줌마처럼 차리고,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줄 것, 오해는 잘게 다져 이해와 버무리고, 실수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통쾌처럼 다룰 것, 고통은 편식하고 행복은 가끔 과식할 것을 허락함, 열정은 신용대출을 권장함, 은혜는 대출 이자처럼 꼬박꼬박 상환하고, 추억은 이자로 따라오니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움은 끝끝내 해지하지 말 것, 신뢰는 선물이며, 의심은 단기 매도를 권하고, 평화는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것, 아픔은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호기심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마음껏 소비하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넣어둘 것을 권합니다. 이게 좋은 생각과 믿음의 글에서 이렇게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고통, 또한 감동, 사랑, 우정, 감사, 슬픔, 고독, 이해, 혹은 뭐 기쁨 쭉 나오면서 호기심, 변덕스러운 진정한 행복, 이 주어로 사용했었던 이 단어들을 잘 보게 되면 이 단어들이 감정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도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납득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분들이 많은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관심이 갖고 있는 청년은 이성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내가 별 관심이 호감이 없는 청년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등등 그런 질문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꼭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오랫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역시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밤을 지새우면서 월드컵을 함께 응원했을 것입니다. 16강을 간절히 바랬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죠. 독일을 이겼지만 스웨덴이 멕시코를 이겨버렸죠. 우리는 16강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아쉬운데 그날만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렸었던 운동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혹은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1차 붙었고요, 2차 붙었고요, 3차도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은 소식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낙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카르디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제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이성적인 그 마음이라는 표현을 그 정신, 뭐 누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정적인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눌까 합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했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향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했었던 것 볼 수 있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장 앞서서 이제 죽였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 아, 선교라는 것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간 지역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갈라디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지역은 원래 가고 싶었었던 곳은 갈라디아를 지나게 되면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었는데 또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히려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 헬라 지역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다시 왔는데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그때 가려고 했었던 아시아 중심으로 그가 이제 선교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교를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는데요. 그 선교를 할 때마다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선교를 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맞음, 또한 고통, 또한 가끔 오해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다 보니까요,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선교로 가득 차여져 있는데 선교를 만약에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정말로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항상 갈 때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겪을 때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선교를 하다 보면 또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 선교를 담당을 하고 국내외 선교를 함께 청년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마음 상함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고 또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그 마음이 상하면서 돌아올 때도 그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 뜻을 위하여 가끔 우리는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공동체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쪽을 가게 되면 핍박이 따를 것이고 어려움에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여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들었었던 바울은 오히려 울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마음을 상한 거죠. 자기도 얼마나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는 이러한 일상을 살면서 선교를 하다 보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싶어서 많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까 막 찾아봤는데요. 역시 저는 이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구나.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지킴일까?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막을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도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일은 천천히 되어도 마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찾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도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도와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역시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마음 지킴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농부에게서 지혜를 얻었는데요. 어떤 농부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잡초가 많은 것을 보면 저 잡초를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잡초를 다 뽑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 경험 많은 이 농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잡초를 뽑기보다는 가치 있는 풀을 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감정적으로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지킴이 더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마음은 찢어지고 상하고 아플 것인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남은 사랑하는 공동체원들과 함께 행복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았겠죠. 그렇다면 로마의 복음화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어쩌면 서서히 될 수 있었겠죠. 진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느껴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한 내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졌을 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그런 잡초는 어느 순간 뽑히고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교라는 것을 앞두고 있죠. 어떠한 분은 동해로, 또한 어떠한 분은 또한 제주로, 또한 어떠한 분은 영덕과 울진으로, 또한 어떠한 분은 해외로, 뭐 대만, 일본, 또한 캄보디아, 또한 미얀마, 혹은 몽골까지 이르러 다 품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땅 가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위로해주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돌아오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위로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상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여져서 정말로 더욱더 의미 있는 나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 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위로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러한 마음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마음 지킬 수 있...